고대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표적인 신경과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4세기에 만들어진 사도신경, 또 하나는 4세기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 고대 신조가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의 신경과 신조의 표준이 되는 신조입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왜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인색하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세 가지로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섯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325년에 만들어졌는데 599년에 서방측 감독들이 따로 모여서 거기를 살짝 한 부분을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성령, 그 아버지 다음에다가 단어 하나를 더 삽입해요. 라틴어로 필리오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필리오케. 예. 그런데 그 필리오케의 뜻이 영어로 말하면 and from the son.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오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 하나님께서만 오신 거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 그렇게 고쳤어요. 그런데 동방지역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서방교회에서는 그 고친 것을 밀고 나가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교리적인 큰 충돌이 돼서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를 이제 실합정교회, 실합정통교회 그렇게 부르고, 이제 서방교회를 로마 가톨릭교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앞을 다투어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일 처음에 신앙 고백을 만든 지역이 스위스 지역입니다. 요한 칼빈이 활동했던 제네바에서 1536년에 제네바 요리 문답을 만들고, 그리고 스위스 신앙 고백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1559년에 프랑스 신앙 고백,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1561년에 엘기의 신앙 고백. 1563년에 독일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영국에서 39개 신조, 1648년에 영국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가 합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에 노회를 만들면서 12신조를 제정을 해요. 그리고 총회가 만들어지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들었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올바로 잘 믿기 위한 신앙 고백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의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제일 신나고 재미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이곳이에요. 세 사람을 던져서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나는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을 말하라면 이 세 곳을 들겠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 말씀 속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도 없고 고백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도 없고 역사라고 하는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왕이여, 만일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던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압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주보에는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했는데 좀 너무 제목이 길어서 생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 아멘.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햇빛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와요. 귀신들은 햇빛에 서 있어도 그림자가 안 따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림자가 따른다고 합니다. 내가 귀신을 안 봐서 그림자가 따른지 안 따른지 잘 모르겠어요.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안 한 지가 한 1년 돼가지고 설교를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지금 제가 뭐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간증 하나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1월 10일 그날이 뭔 날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사회하신 장로 유장로님. 1972년 11월 10일 무슨 날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실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다. 1년에 쉬운 두 번씩 오는 주일날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심심해서 나는 지금까지 주일을 몇 번이나 내가 사는 동안에 지내게 됐는가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월 15일 오늘 주일까지 해서 3850번째 주일이야. 제게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서 나는 이번 주일이 내 생애 몇 번째 주일이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4160주일이 됐더라고. 그러면 3850주일 지내온 제가 그 1972년 11월 10일 날 주일을 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가? 그 주일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진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197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다만 젊으신 분들은 몰라요. 72년 10월 17일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폐지하고 10월 유신이라고 한 것을 내세워서 그때 대학도 다 문 닫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고향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뭐 그렇게 죄된 말을 안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신학생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2학년 재학대했습니다. 그런데 뭔 죄된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행돼가지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집차에다 태워가지고요. 지금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돼. 순경들이 검정 모자를 썼는데요. 여기 태를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 묶었더라고. 그리고 칼빈 소총을 내 덩어리에다 딱 대가지고요. 물론 수갑을 채웠죠. 수갑을 채우고도 부족해서 칼빈 소총을 내 덩어리에다 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냐면 계엄 사무소로 끌고 가서 군법회의에 해부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없는 그런 팔자에 군사재판을 받아봤어요. 아, 그 재판정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해. 재판장이 지금으로부터 군법회의를 시작한다. 아, 이렇게 시작해. 끝나면 이상으로 군법회의를 마친다. 금요일 날 연행됐는데 그거 끌려가서 구치소에서 이틀 밤을 자고 나니까 뭔 날이 돼요? 주일날이 된 거야. 그 뒤에 그 괴종시계가 큰 거 있는데 11개를 탁 치더라고. 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겠다고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학교 1학년만 마치면 곧 목사 될 건데 재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기가 막히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주일날입니다. 이제 교회 못 가고 여기서 주일을 맡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좀 드려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찬송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 찬송이 있어야 한대. 그래서 저 앞에 이제 앉아있는 간수를 간수 아저씨를 불러야겠는데 그 간수라고 하는 말은 일본 시대 때 부른 말이라 젊어요 사람이. 간수 아저씨 그러면 기분이 나빠할 것 같고 나중에 알았는데 교도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난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 기분 나쁜 소리를 부르면 안 되겠고 내가 사정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러고 불러봤어요. 아, 이분이 교회도 안 다닌 분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른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큰 소리로 선생님! 그러고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날 쳐다보더라고요. 웬 나보고 선생님 그런가.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학생이고 그리고 전도사입니다. 나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오늘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나 여기서 예배를 좀 드려야 할 테인데 그 사물함에 가서 내 성경 찬송과 가방에서 좀 내다 주십시오. 이게 아주 기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내 말을 듣더니요 고개를 푹 숙여버려요. 그래서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열쇠 꾸레미를 딱 들고요 오더라고. 와서 내가 갇혀있는 문을 딱 열고 문 열어주면서 당신이 나와서 찾아가시오 그러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2의 기적입니다. 철장문이 열릴 수 없는 시간에 열렸어. 그래서 제가 나가서 창고에 가서 내 가방을 딱 열고 거기는 뭐 들었냐면 세 가지가 들었어. 성경책, 찬송가, 설교노트. 설교노트에 가요. 부흥에 할 수 있는 다섯 주일 내지 여섯 주일 설교할 수 있는 그때는 부흥의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면 14번 설교예요. 그래서 한 6주일 정도 설교할 분량이 거의 다 작성되어 있어. 그런데 혼자 예배 드리는데 설교 노트는 필요가 없겠더라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대학 노트 큰 두꺼운 거 이런 거 이걸 냈다가 다시 가방 속에 넣으면서 설교 노트야 3년 후에 만나자. 몇 년 후에 만나자? 그때 다 3년형을 주더라고. 재판을 받은 사람마다 다 3년형이야 무조건. 그래서 3년 후에 만나자. 그러고 넣어놓고 성경책과 찬송을 들고 이렇게 다시 감방으로 가는데 참 들어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걸음을 일부러 천천히 걸어서 천천히 걸어봐야 저기서 여기 온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 그래서 여기 이제 와서 다시 감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한 발을 디뎠어. 왼발을 먼저 디뎠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뒤에서 그 간수 선생님 교도관이 나한테 뭘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당신 설교할 줄 아시오? 그렇게 묻더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 설교할 줄 아시오? 그 간수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던 얘기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설교할 줄 아시오? 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신학생, 전도사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설교할 줄 안다고 했을까요? 못 안다고 했을까요? 아, 설교할 줄 안다고 대답해야죠. 그래서 예, 설교할 줄 압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물으냐 하면 지금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묻기를 기도도 할 줄 아시오? 그렇게 묻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도 할 줄 아시오? 그 선생님이 물었던 거 난 여러분들 다시 물어요.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잘 하십니까? 공중기도 시킬까 봐서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기는 송파구에 있는 수준 높은 교회라 그런 집사님들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를 좀 가지고 놓으시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삐딱하게 대답했어. 설교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들 못하겠습니까? 그래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이 기도할 줄 안단 말이요? 모른단 말이요? 안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해보죠. 할렐루야. 이거 이 두 번째 기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감방이 열리는 기적. 두 번째는 나 혼자 예배 드리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공중 예배를 구치소에서 드리게 허락하시더라고. 그러고는 이분이 딱 일어서서요. 차렷! 그러고 구령을 붙이더라고. 그러니까 갇혀있는 죄수들이 말 안 들어요. 이 정치범들이라. 한 100여 명 되는데. 이거 정치범들 와서 말을 잘 안 듣더라고. 야, 이놈들아, 너희는 네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냐, 그러고, 죄수들이요, 간수들한테, 소장 오라고 그래! 너무 추니까 전기장판 깔아줘! 그러고, 아주 곤란한 죄수들이었어요. 차렷!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다 이제 부동의 자세래. 책상 다리하고요. 이게 주먹을 쥐어서 무릎에다 딱 얹고 턱을 이렇게 딱 내려서 정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예, 차렷한 자세입니다. 차렷!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왔나 보다 그러고 다 긴장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한다. 나 그렇게 사회한 사람 처음 봐서. 그러고는 강사 속에도 안고 들어가 버려. 그래 내가 이제 나가서 지금은 그 찬송가 몇 장이니 다 잊어버렸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나는 찬송가를 보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는데 감방에 있는 100여 명 죄수들이 나를 쳐다보고 거기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눈짐작으로 세어봤더니 8명이가 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8명이 잡혀왔다고 했어요. 나까지 해서 9명 정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잘 지키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찬송가를 불렀으니까 뭐 장로님도 안 계시고 누구 기도시킬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설교 노트를 가지고 나왔으면 부흥회를 6주일 할 수 있는 것이 들었는데 얼마든지 심령대의 부흥회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다고 말이야. 설교 노트는 항상 갖고 다녀야 겠더라고. 그러니 이걸 또 가지러 다시 가기도 창피하고 설교는 할 줄 안다고 그랬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모르면 안 떠올라. 이렇게 이제 반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순적이 설교할 곳 한 곳을 눈에 띄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 번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펴 나가는데 한 곳이 글자가 보통 글자보다 한 세 배나 더 크게 확대해 놓은 것까지 크게 확 눈에 띄더라고. 그때는 여러분 31살 때였어 내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늙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참 젊었어. 안경 안 써서 배도 이렇게 안 나와서 그때 날씬 62kg밖에 안 나갔어. 날씬했어. 자, 그런데 의학적으로 아무리 지금도 생각해봐도 왜 한 귀퉁이 그 성경이 그렇게 크게 보였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설교 본문을 못 잡아서 쩔쩔 맨 줄 아시고 크게 보이게 해주신 거야.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 그 부분 말씀이 크게 보이더라 이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 그래,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43년 전에 그 구치소에서 했던 설교를 제가 한번 그대로 해볼까요? 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바벨로니아의 독재자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라 평지에다 금으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신상의 높이가 60큐빗, 넓이가 6큐빗이었습니다. 한 큐빗은 길이가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를 한 큐빗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단위로 말하면 45cm 정도 돼, 1큐빗이. 한 27m 정도 높이가 될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금으로 신상을, 날씬한 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 하는 날이 돼서 바벨론 127도 방백들과 산부 요인들 다 모아놓고 낙성식 할 때 뭐 무슨 악기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나 지금 모르겠어. 뭐 사명금, 수금, 뭐 생황, 피리, 나팔, 요즘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연주한 것 같아. 그때 다 절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잡혀왔던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그들 본명은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친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젊은이가 거기다 절하고 사느냐, 절하지 아니하고 죽느냐 하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은 절하고 사는 이보다 절하지 아니하고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길게 꾸불꾸불하게 살기보다는 짧게 반듯하게 살다 죽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은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신앙이나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2분이나 설교를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다 떨어졌어 미쳐. 예. 내가 성경이 없는 소리 한 게 아니야. 바벨론의 독재자 느부갓네살이 내가 일부러 독재자라고 이름을 붙였어. 다 알아먹더라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러 나오니까 그거 딱 꼬집더라고요. 정치적 말 하지 말라고. 다 잘 알아먹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험을 쳤는데 제가 몇 점을 맞았냐 하면 몇 점이나 맞았겠어요? 설교학 시험에 내가 몇 점이나 맞았겠어? 100점. 와, 최고. 100점 맞았어. 그런데 설교학적으로 말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성경을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설교는 못 돼요. 설교는 뭐냐?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사제와 더 크게 사제와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게 100점 맞았다니까? 그걸 안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한 건 역사적 사건은 말했지만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말 듣고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 말 듣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설교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진짜 설교를 좀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던 애화가 하나 생각나. 그걸 얘기했어요. 예수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그냥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와장창 하고 망했어.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이 자꾸 죽자고 그래. 죽을란다고 그래. 그래서 그 부인이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상담을 잘 하시는 상담가야. 카운셀러야. 우리 최종욱 목사님 같이. 저 목사님이 처음 만났는데요. 군대에서 8사단 16년대 군인교회에서 만났는데 특송을 나와서 하는데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아주 뜨겁더라고. 그래서 저분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딱 집었어. 저 목사님도 나를 볼 때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저분은 목사가 될 거다. 목사 중에서도 아주 부흥사가 될 거다. 그렇게 딱 집었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부인 손에 이제 끌려서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을 단둘이 목사님하고 상담실 들어가서 딱 앉았어요. 상담실이 테이블이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양쪽에가 의자 있어. 여기가 앉고 여기가 목사님 앉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서 보니까 사업 실패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사업만 실패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절망이 돼서 이 병이 더 무서운 병이다 한 걸 금방 알았어.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완전히 망했습니까? 그러고 물었어. 예. 근데 숨겨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뭐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하얀 종이 하나를 줬어. 연필하고. 볼펜을 가지고 내가 묻는 것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1. 당신에게 부인이 있는가? 예,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좋아. 믿음 좋은 부인이 있다. 2번. 당신에게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학교도 지금 중퇴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뒤것은 빼고, 앞에 것만. 내게는 좋은 자녀들이 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앞에 앉으신 분. 예? 아, 목사님이십니까? 아이, 실례했습니다. 여기 앞에 앉으신 분. 집사님 친구 있습니까? 친구. 예. 사회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열 손가락. 이 나이가 되니까 친구가 많이 없어요. 친구가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저 북쪽 사람들한테 다 뺏겨서 우리가 동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면은 저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동무라고 하는 말은 그만 못 써요. 예, 제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좋은 친구가 있다. 1, 2, 3, 4, 5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니 있는 것만 물어본 거야. 목사님이 다 아시고 아주 단수가 높은 이제 카운셀러거든. 그런데 어디까지 가서 물었나 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 거 들었어.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를 과거에는 다녔는데 사업한다고 어쩌고 사업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먹을 건 못 먹을 거 다 먹고 교회를 빠져. 그래서 1년에 참 잘하면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가고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이 교회 1년에 한 번이나 나갈 뚱 말뚱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대답하기 너무 염치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교회 열심히 나갈 때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가 좀 생각나. 너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네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 그런 생각이 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 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대답했어. 그대로 쓰라고 해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그 눈에서 오랫동안 메말랐던 그 눈에서 눈물이 확확 쏟아졌어.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아직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계신다. 그러면서 눈물 범벅하면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고 쓰고 목사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내게 귀한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손 위에다 손을 이렇게 앉혀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는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몇 년 뒤에 만나보니까 그분은 사업이 다시 성공하고 믿음도 성공하고 따라합니다. 믿음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믿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정치범이라고 가족들 면회도 시켜주지 않는 이 감방에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목통이 지금보다 더 커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를 끝냈어. 뭐 목사가니까 축도도 못하고 그랬더니 들어보니까요 잘한다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잘한다 그러더니 목사보다 더 잘한다 그러더니 박수를 쳐주더라고. 내가 설교해가지고 박수 받아보기는 그때가 처음 받아봤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잡혀간 순서대로 재판을 받는데 이제 나 재판받을 순서가 됐는데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되더라고. 재판이 연기가 됐어. 그러고 바깥에서 바깥 세상에서 국민투표를 했대. 그래서 90% 이상이 지지를 했대. 그러니까 속불이 터지더라고. 그해 11월 달은 매우 추웠습니다. 새 청사를 부여잡고 젊은 나이에 여기 갇혀 있는 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염려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여기서 3년을 감옥에서 썩게 하면 목사 집어치우겠습니다. 목사 집어치우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정치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기도가 조직신학적으로 잘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협박을 좀 한 거죠, 하나님. 이제 재판받을 때 최후 진술을 하라고 그러대. 그 최후 진술을 아주 공손하게 했어요. 재판장들한테 다 인사하고요. 인사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면장을 하셨습니다. 선거에서 뽑은 면장 1960년에. 그래서 저는 아주 방공 민주주의를 제 일로 알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았고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국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세 가지고 살 것입니다. 요즘 반대하면서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잡혀온 그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같은 그때 72살인가 됐어요. 아무 죄가 없이 잡혀왔어. 경찰관들이 나를 연행하려고 오니까 그들하고 싸웠던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6.25 사변 때 두 아들을 나라에다 바친 애국자입니다. 저 할머니 아무 죄가 없으니까 처분 좀 내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그 젊은 주노만 판사야, 법무관이 그럼 당신은 죄가 있어? 그러고 묻더라고. 난 저 할머니가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주라고 나는 3년 살겠다. 3년 살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500번 뛸 때 나는 1500번을 뛰었어. 하여튼 여기서 건강을 지켜야겠다. 무릎을 튼튼하게 해야겠다. 3년간 살고 나가서 한번 보자. 왜 나보고 죄가 있냐고 물어.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저 할머니를 안 내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저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그 젊은 법무관이 웃어요. 큰 소리로 웃으니까 재판관도 웃고요. 감찰관도 웃고요. 요즘은 막 검사도 웃고, 그 모든 방청객까지 웃었어. 내가 죄가 많다고 그러니까 영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죄가 많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선고를 하는데 그 할머니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나는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 그래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나온지도 몰라. 그랬더니 여러분 나올 때 나이 많은 간수 아저씨가 당신들 두 사람은 새벽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빼내갔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무도 나온 일이 없어. 그런데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쫙 빼서 그 나이 많은 교도관 말에 의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내 간다 이거야. 거기서 정답을 알았어. 믿습니까?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가지십시다. 역사하는 믿음. 저는 오늘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설교할 강단도 없지만 그저 신문에다 글 하나씩 쓰고 조그만 신학교 와서 강의하고 그게 제 한 일인데 또 요즘 이제 서울시하고 인왕 어르신 복지센터 탁구 감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제는 한 가지 일이 더 생겨서 탁구 노인들 가르치는 거. 그 노인들 가르치기 보통 그거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실력이 좋아서 가르친 게 아니라 성질이 좋아서 좋아야 가르쳐. 그런 나는 성질이 아주 안 좋거든. 잘 가르쳐질란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라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시대는 갔지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할까? 국무총리라고 네 번째 지명을 했는데 떨어진 세 사람보다 이번 네 번째 지명된 사람이 더 안 된대. 그 여론이 한 얘기. 이거 또 다섯 번째 누가 지명돼도 막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정치판이요. 전부 다 썩었기 때문에 그래. 전부 썩었어요. 저는 요즘 몇 년 동안 나라가 돼지는 꼴을 보면서 제일 많이 부패한 것이 어디냐? 검찰이야.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 제일 썩었어. 그런데 또 어디가 썩었냐? 검찰만 썩은 거 아니야? 왜 대학교가 그 모양이에요, 요즘? 왜 서울대학교가 그 모양이에요? 교수들이 썩었어. 썩었어요. 군인들은요, 안 썩으면 되는데, 군인들도 다 썩었어.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방위산업, 그걸 부정해서 빼먹고요. 군함도 다 못쓸 군함 만들어 놓고, 수십억 들여서 만든 군함이 다 못쓸 것 만들어 놓고, 이건 망조가 들게 돼. 저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 부패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곳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찾기가 아주 어려운 성경이에요. 미가서 6장. 미가서가 어디가 있는가? 나움 앞에가 있는데 찾지 마시고 집에 가 찾아보세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첫째, 정의를 행하며. 이게 난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옛날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대는 그래요. 자, 공의라고 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바르게 재판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겁니다. 공의가. 공의를 행한 사람, 여러분, 없어서, 열 사람 의인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에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 구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다. 이 나라가 지금 심히 염려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 하느냐. 감리교가 두 개로 깨진 지가 5년이 넘었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은 또 세 조각이 됐어.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해요. 바르게 살아야 해요. 의인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인자. 인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헤셋인데. 자, 창세기 24장 12절 보니까 누가 얼른 찾아주세요. 창세기 24장 12절. 먼저 찾은 사람이 먼저 얼른 읽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 에벤에셀이 이제 자기 주인의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의 매느리감을 찾으러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드린 기도야. 순적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거기 은혜가 헤셋이야. 그러니까 이대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야. 따라합니다. 인자는 은혜다. 우리가 제일 사랑해야 할 건 뭐냐? 은혜를 사랑.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품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에서 아버지의 남성교회 귀한 종들에게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남성교회가 의인되는 운동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